하나님, 5월의 다섯 번째 날,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 날입니다. 생명의 힘이 느껴지는 활기찬 이날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겨우내 말라 있어서 죽은 듯 보였던 나무들은 생명으로 가득하고 수분이 솟아올라 싱싱한 잎사귀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척박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봄의 공식을 보면서 다시 돌아올 새날, 생명의 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 자리에도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홀로 사는 가장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외로움을 달래며 흩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홀로 된 사람들과 독거 노인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으로 서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살거나 부모를 잃어 홀로 사는 고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이 되면 부쩍 마음이 슬픈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군대로, 유학으로 혹은 외국 체류로 부모와 자녀가 멀리 떨어져 마음이 애잔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들어주시고 부모를 염려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보호하느라 수고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으로 받아든 주님의 귀한 장애인들의 엄마, 아빠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염려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어 마음이 슬픈 자녀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가정들, 그들이 서로 깊은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 삶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마다 자녀들의 웃음소리로 정겹게 하시고 아이들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지혜를 부모에게 주시며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나이에 몸이 약하여 혹은 병을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아암 아이들,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 특별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충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여전히 생명을 채우시며 이 땅이 생명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그 생명이 소중하며 그 생명을 통해 이 땅이 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아파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각 생명들이 자신의 몫을 다하며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통하여 아름답고 멋진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며 오늘 같은 어린이날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기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 소망의 가정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사 생명 잉태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겨나는 신비를 보게 하시고 귀한 아기를 선물로 받는 복을 주님 은혜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을 키우며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들로 가득한 부모님들의 마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는 부모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의 영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3장 14절 말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3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할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랄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이 많은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린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이다 하더냐.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예, 오늘 본문은 삼손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삼손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길목에 있습니다. 그 앞서서 세 명의 사사에 대한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사기에는 뭐 굳이 나눈다면 대사사와 소사사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사기 안에 그 행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사들, 특별히 어떤 그의 어떤 삶이라든가 또는 어떤 적군들을 무찔렀다든지 이방인들을 물리쳤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사사들, 그런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름만 거명되고 나머지 내용이 나오지 않는 사사들, 그런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모든 사사들을 합하면 이제 12명의 사사의 이름이 이제 되는데 뭐 어찌 보면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 소사사는 이름과 그리고 뭐 간단한 행적이 나오는데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 소사사는 대부분 평화의 시대, 그러니까 전쟁이 없던 시대에 그야말로 재판장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의 어떤 사역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세 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10장 1절부터 5절에 두 명의 사사, 소사사가 이미 이름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왔죠. 그런데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 야일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입산, 한 사람은 엘론, 그리고 한 사람은 압돈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소사사가 이제 이름이 이제 우리가 거명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반복적인 흐름, 계속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지금 계속 퇴락해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소사사의 이야기도 보면 반복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쇠락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돌라라고 하는 그 소사사의 이름이 이제 10장에 나왔는데 그 돌라는 23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일은 12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우리 세 사람 입산, 엘론, 압도는 7년, 10년, 8년 이렇게 점점 더 그 통치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물론 항상 계속해서 하는 건 되어 있지 않지만 첫 번째 그 단락에 있었던 돌라와 야일에 비해서는 입산, 엘론, 압도는 훨씬 작은 시간 동안 이제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돌라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그 변화되어 가는 평화의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돌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했던 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래도 어떤 명목적인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야일부터는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 어떻게 살았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10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들 30명이 있었다라는 내용과 그들이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내용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사사기의 관점에서 보면 부요함을 누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들이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야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입다가 사사 대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소사사 중간에 또 다시 세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사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사니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예, 여기에도 보면 입산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내용만 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내용은 없고 살다가 죽었다 몇 년 동안 통치했다는 내용만 나오고 있는데 9절에 그의 그 삶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짧은 구절이 있는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전에 야일은 아들 30명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부요함을 누렸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입산에 아들과 딸이 30명 30명 그러니까 6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귀를 탄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통혼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며 살았다. 사사의 아들과 딸들인데 사사의 아들과 딸들조차도 실제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통혼하며 살았다. 가나안 백성들과 통혼하며 살았다는 내용을 보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일부터 지금 또 입산 이런 이 사사들을 보면 아이들 숫자가 많습니다. 아들이 30명이었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입산 같은 경우도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여러분 이게 한 여성에게서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입니까? 예, 물론 과거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중혼을 하고 또 첩을 들이고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내를 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한 아내를 얻어서 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첩을 두고 사람들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 딸들을 낳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또 통혼하고 그리고 또 첩들도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입산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7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사사 이야기에서 그냥 빼버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사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빼버리는 게 차라리 사사들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사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사도 그 당시에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실패해가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앞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해주셨는데 약속을 받은 땅에 약속된 민족이 약속을 받은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 심지어 사사들까지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 지도층까지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 평화로운 시대의 지도층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이건 더하죠.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네요. 그렇죠? 잘못한 기록이 있는 것보다 태어나서 다스리다가 죽었다 하는 내용, 10년 동안 다스렸다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그의 삶에서는 흔적으로 남길 것이 없었다. 그의 직함과 이름밖에는 없다. 글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것만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을 또 이제 압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예, 여기서 하나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손자까지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이제는 1대가 아니라 2대, 3대 이제까지도 부귀를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의 숫자가 너무 많죠. 여기도 역시 처벌드리고 아마도 그런 한 사람의 아내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의 왕권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사사들의 모습, 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였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흠 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저 시간을 때우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 평화로움의 시대, 그 평화로움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잘하기 때문에 주신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대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사들의 시대를 보면서 입산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 또 뭐 엘론의 가족들의 모습은 어떤지 정확히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또 이어서 압돈의 모습, 하나님께서 심지어 세우신 사사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참으셔야 했겠죠. 또 참으신 겁니다. 견딤의 시간이었죠. 이 시간이 또다시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또다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또 힘들게 하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 13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 모든 악들,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악행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기서 악행이란 말은 이런 악한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은 점점 길어가고요. 그리고 사사들의 통치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짧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그 다음에 사사들에게 긴 시간을 주셔서 평화로움의 시간을 좀 더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뒤로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사들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또 형벌의 시간은 길어지는,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이 이어지는데 소라 땅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의 흐름에서 계속 반복되는 흐름에서 여기서 반복이 안 됩니다. 변형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형인데요, 1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사사기의 패턴상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탄원했다, 기도했다, 그죠? 회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나서는 사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 아닙니까? 반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1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든지 부르짖었다든지 용서해달라고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는. 야,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뭐랄까, 이미 죄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 그리고 그들의 압제 아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것이 형벌인 줄도 모르고 있는, 40년 동안 그렇게 그들 아래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벌이라고 내려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벌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제는 그냥 그들과 함께 그냥 잘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이유도 없는, 나와서 탄원할 이유도 없는, 부르짖을 만한 이유도 없는 이런 상태로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지금 삼손의 이야기는 거의 이 사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말 그 마지막까지 내려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끝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난번에 입다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 어려움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더 늘려서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그 벌을 내리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탄원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겨났다. 야, 이들 어떡하나. 또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벌을 또 다시 내리시는데 이제는 아예 반응조차 없습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거죠. 이제 가장 최악의 단계입니다. 아,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때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있었을 겁니다. 애굽에 바로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더 큰 어려움을 주시고, 애굽 같은 경우는 장자들을 죽이시고 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강력한 형벌을 내리실 것 같은데 2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참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나타났고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출산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임신한 상태에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출생과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구약의 경우는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도 예수님의 이야기, 세례요한의 이야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출생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드문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출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와 있긴 하죠.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노아의 집에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이제 구원을 시작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마노아의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실인이라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신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조항이 있었죠. 어쨌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나실일은 일정한 기간 동안 드릴 수도 있지만 평생 동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삼손을 향한 이 그 요구는 평생 동안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데 마노아와 그리고 아내가 두 번 이제 지금 점검해 나가면서 지금 그것을 그 예언을 받고 있는 내용이 오늘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두셨다.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그것마저도 형벌인 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